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답간체 형식을 취하고 있는 비탄시입니다. 번역에서는 패망의 징계로 인한 예루살렘의 불행과 수치의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포위 마지막 시기와 예루살렘 점령과 파괴 이후에 그 주민들이 겪은 고난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이한 부분은 이 노래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간구와 또 고백이 전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노래는 기도문이 아니며 또한 다른 민족들의 동정을 구하는 노래도 아닙니다. 단지 선지자가 겪고 있는 비탄한 이 심정을 토로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는고. 가장 좋은 금, 순금은 바로 유다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이 빛을 잃고 변질되었다라고 표현되고 있죠. 본래 순금은 변질되지 않기 때문에 외관에 대한 변화의 묘사로 볼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함락 당시에 그성 전체가 불에 그슬려 변색된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의 거룩한 돌들은 대제사장의 에봇의 그 흉패에 붙어 있던 돌들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거리 어귀에 쏟아졌다라는 것은 성소의 돌들처럼 고귀하고 존귀한 유다 백성들이 초라하고 처참한 처지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 순금에 비할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토기장이가 만든 진 항아리와 같이 역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자기가 만든 질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깨뜨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존재인 것이죠. 질 항아리와 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멸망을 당한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과거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면서 부패하고 타락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멸에 이르게 되는데 그 비유로 바로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토기장이와 깨어진 오지병의 비유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것이죠. 유다의 신분과 위치를 격화시키고 비참하게 처하게 된 이유는 바로 유다 백성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진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죄는 아무리 존귀하고 화려한 존재라 할지라도 비참한 존재로 전락시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취하고 범죄하게 되죠. 그 죄로 인해서 그 죄가 또 확장되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이게 합니다. 가장 존귀했던 이 성군 다윗이 이 죄로 인해서 가장 비참한 지경까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창조 당시만 해도 절대 연약하고 이렇게 비천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창조 당시 인간은 인생 질고에 시달리지도 않았으며 질그릇이 이렇게 깨어지듯이 죽어 사라질 존재도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수 있는 존재가 바로 창조 시의 인간의 존재됨이었습니다. 바로 죄를 지음으로 통해서 사망의 종노릇하게 되었고 죄의 종노릇하는 연약한 질 항아리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과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실존의 존재됨입니다. 죄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여금 빛을 잃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죄와 싸우되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며 죄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네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유다와 소돔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소돔의 죄악보다 유다의 죄악이 더 무겁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소돔의 멸망 당시와 유다의 멸망을 비교하면서 심판의 심각성이 어느 도시가 더 심각한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소돔은 갑작스러운 멸망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고통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계속해서 오랜 세월 비참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는 혹독함을 당하는 것을 통해 볼 때, 상대적으로 유다의 심판의 상황이 소돔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대조하며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 본절에서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다라는 것은 선민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들이 누린 특권을 감안하면 선민의 죄는 소돔의 죄보다 더 무거울 수 있다라는, 이것은 바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원리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응의 원리가 여기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많이 사랑을 받은 만큼 그만큼의 책임과 의무가 동반되는데 그 일에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바빌론의 포위 공격 가운데 예루살렘 거민들 중에서 자신들의 굶주림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 이보다 더 큰 악과 더 큰 고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러한 죄악은 소돔의 죄악과 비교해서 결코 약하다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모습이 이렇게 몇몇의 선민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죄악의 결과들이 쌓여서 11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런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맹렬한 진노를 행하십니다.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소돔에 내려진 심판을 연상시킵니다.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살라 소멸시킨 소돔과 같이 심판의 내용이 비슷한 유사한 내용들이 유다 가운데 내려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로 참혹한 심판이 선민들에게 내려진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터, 기초까지 모두 불살라 없애셨습니다. 터는 바로 나라의 기반을 말하는데 그들이 철저하게 믿고 있었던 성전이나 예루살렘의 견고함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믿을 거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곳에 성전과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데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괜찮을 것이야. 우리가 누구의 후손인데 우리의 선조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바로 우리의 선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셔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거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은 불변하기 때문에 이 유다의 성읍은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착각들을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중축으로 견고하기 이를 데 없는 초롱성과 같은 예루살렘 성이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은 허망하고 무익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받았던 수단들과 모든 방법들을 의지하는 것은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생수를 포기하고 바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이는 더 이상의 재기의 기반조차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터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은 이후 오랜 세월 동안 제대로 나라의 면모도 갖추지 못한 채 서름과 고통 가운데 오랜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 중에도 이런 마음을 품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능력을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지 않고 단지 종교적인 열심을 행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며 나는 안전하다, 나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무익하고 허망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역사의 유다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습관적인 죄와 치열하게 싸우셔서 선을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이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